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다음 달 초 워싱턴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재개합니다. 미 무역 대표부는 4일 몇 주 안에 중국 측과 장관급 만남을 갖자는 데 합의했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이날 류혁 국무원 경제 담당 부총리가 미국의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 대표부 대표와 통화하고 다음 달 초 워싱턴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은 지난 7월 말 상하이에서 이뤄진 뒤 처음입니다. 당시 양측은 9월 중 다시 만나기로 합의했지만 이달 초 서로 추가 관세와 보복 관세를 매기는 등 상황이 악화되면서 협상 재개 여부가 불투명했습니다. 양측은 이번 고위급 회담에 앞서 실질적인 협상 진전을 위한 차관급 실무 협의를 이달 중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미중 무역 전쟁 해소 기대가 높아지면서 오늘 아시아 주식시장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5일 미국이 한국, 일본 등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방침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한국과 일본에 미사일이 배치될 경우 러시아를 타격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깝기 때문에 러시아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3일 아시아를 순방하면서 가능하면 수개월 내에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지만 우리는 어떤 것도 배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이 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경우에만 러시아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미사일을 개발할 것이지만 미국의 미사일이 없는 지역에는 배치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을 위해 6일부터 신형 원심분리기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4일 테헤란에서 행한 연설에서 우리는 6일부터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여러 종류의 원심분리기와 신형 원심분리기 등 필요한 기술을 모두 개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이 핵 합의에서 약속한 이란의 경제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은 자신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취할 것이라며 원심분리기 개발은 핵협정에서 벗어나는 3단계 조처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5년 체결된 이란 핵 합의에서 이란에 대한 원유 금수를 비롯한 제재를 복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유엔 총회를 계기로 만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란 관련 현안을 언급하던 중 이달 말 뉴욕 유엔 총회에서 로하니 대통령을 만날 의사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무슨 일이든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란은 대화를 원하고 있고 합의를 바란다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자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2년 반 전과 같은 나라가 아니라며 대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콩 정부 수반인 캐린 람 행정장관은 범죄인 인도조례 개정안인 일명 송환법 공식 철회에 대해 중국 정부의 지지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람 장관은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어제 발표한 송환법 철회는 전적으로 자신과 홍콩 정부의 결정이었다고 강조하고 중국 중앙정부는 여기에 중국과 지지를 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람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홍콩 여론에 퍼지고 있는 중국 배후설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4일 람 장관이 송환법 공식 철회를 전격 발표하자 인터넷 사회 연결망 등에는 시위를 누그러뜨려 반정부 세력의 결속을 와해시킨 뒤 처벌 수순으로 가는 중국 정부의 큰 그림이라는 주장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베트남 항공이 미국의 직항 노선 운항을 허가받았습니다. 현지 언론은 5일 베트남 항공사가 미국행 직항 노선 운항에 시작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베트남 항공은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시와 미국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뉴욕, 시애틀, 댈러스로 가는 직항 노선을 운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캐나다의 밴쿠버와 몬트리올, 토론토도 오갈 수 있게 됩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6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면 보통 돈을 모아서 좋은 집을 사는 꿈을 갖기 마련이죠. 그런데 요즘은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구성이 이전과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결혼 가정에서 결혼을 하지 않은 가정으로 옮겨가고 있는 건데요. 하버드대학교 주거학 공동연구소가 가장 포괄적인 주택 관련 전국 조사인 미국 주거조사를 바탕으로 한 1997년에서 2017년 첫 주택 구매자의 구성 전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첫 주택 구매자의 35%가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20년 전에는 23%였는데 10% 이상 늘어난 겁니다. 반대로 결혼을 한 기혼자의 첫 주택 구매 비중은 1997년 61%였지만 2017년에는 52%로 집계됐습니다. 2016년 첫 주택 구매자가 구매한 주택은 180만 채로 전체 주택의 1.5%에 해당했는데요. 흔히 주택 보유는 결혼이나 첫 출산 같은 생애 주기 변화와 연결해서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이번 결과는 기존 관념과 차이가 있었다고 논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미국인들의 첫 주택 구매 방식이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주택을 혼자서 또는 동거인과 구매하는 성향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첫 주택 구매자의 평균 나이는 20년 동안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1997년 첫 주택 구매자의 중간 나이는 32세였는데 2017년에는 34세였고요. 중간 나이가 가장 젊었을 때는 2009년으로 30세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27도로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는데요. 북한은 오늘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8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2도에서 27도, 신의주는 21도에서 28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2도에서 28도, 함흥 20도에서 25도, 청진 지역은 18도에서 2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Earth, Wind & Fire의 노래입니다. 9월에 추웠던 춤을 기억하나요? 흐린 날은 없었죠. 언제나 사랑이 여기 남아있을 거란 걸 알았던 때가 생각나요. 노래하는 September 첫 곡으로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과 중국이 다음 달 고위급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하원이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 상황을 막고 보리스 존슨 총리의 조기 총선 제안도 거부했습니다. 러시아가 새로운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겠지만 미국이 먼저 배치하지 않는 한 실전 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관련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이 재개되는군요.
네, 미국과 중국이 다음 달 고위급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5일 자체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양측이 전화 통화를 했다고요?
예, 지금까지 중국 협상 대표단을 이끌어온 류허 중국 부총리와 미국 협상팀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 대표부 USTR 대표,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이날 오전 전화 통화로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는데요. 이 통화에는 이강 중국 인민은행장, 중산 상무부장 등도 참여했습니다.
미국 측도 이를 확인했습니까?
예, 미국 무역 대표부도 중국 상무부의 발표가 나온 후 이날 늦게 확인했습니다. 제프 에머슨 무역 대표부 대변인은 이날 이메일 보도문을 통해 미국과 중국이 앞으로 몇 주 안에 장관급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진 건 아니군요.
예, 중국 상무부는 10월 초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장소는 앞서 거론됐던 미국 워싱턴입니다. 당초 미국과 중국은 두 달여간의 교착 상태 끝에 지난 7월 중국 상하이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재개했는데요. 그러면서 오는 9월 워싱턴에서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양측이 이번 달에 사전 접촉을 할 예정이라고요.
예, 에머슨 무역대표부 대변인은 보도문에서 양측이 9월 중순 실무급 협의를 열어 이번 고위급 협상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도 양측이 차관급 협상을 통해 다음 달에 있을 고위급 협상을 위해 좋은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은 10번 넘게 고위급 협상을 벌이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은 다음 달 협상으로 벌써 13번째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달 들어서는 양측이 서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더 갈등 국면으로 치닫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9월 1일자로 미국은 1,250억 달러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15% 추가 관세를 시행했는데요. 12월 15일부로 부과 시점을 예고한 물량까지 합치면 3,000억 달러 규모에 달합니다. 미국은 또 10월 1일부터는 2,500억 달러치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현재 매기고 있는 25% 관세를 30%로 올리겠다는 계획인데요. 미국 정부는 당초 10% 관세를 계획했다가 중국 정부가 9월 1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하자 5%씩 더 올리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도 이에 맞서고 있죠.
예, 중국도 1일부터 농산물과 원유, 소형 항공기 등 750억 달러치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5에서 10%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또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WTO에 미국을 제소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양측의 무역 협상 재개 소식이 나온 건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어떤 입장입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무역 협상을 잘하고 있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무역 협상이 너무 늦어지면 중국으로서는 상황이 훨씬 어려워질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훨씬 더 어려워진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예, 미국은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미국산 농산물에 관세를 매기면서 중서부 농촌 지역,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 기반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정부 정권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난 3일 올린 트위터에서도 중국은 새 정권과 상대하고 싶겠지만 무역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채 자신이 재선에 성공하면 거래가 훨씬 어려워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 문제를 놓고 영국이 큰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영국 하원이 여러 가지 주요 결정을 했군요.
네, 영국 하원이 4일 두 가지 안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우선 노딜 브렉시트 방지 법안이고요. 또 하나는 조기 총선 동의안인데요. 앞으로 몇 달 이 미국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투표였습니다.
그럼 먼저 노딜 브렉시트 방지 법안부터 살펴볼까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국은 다음 달 31일로 유럽연합 EU를 탈퇴해야 합니다. 하지만 테레사 메이 전 총리가 유럽연합과 체결한 합의안이 하원에서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는데요. 이때까지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한 채 그냥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상황,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한 표결이 있었던 겁니다. 이 보수당 소속의 올리버 레트빈 의원이 긴급 발의해서 4일 이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노딜 브렉시트 방지 법안의 내용은 뭔가요?
다음 달 19일까지 영국 정부와 EU가 합의하지를 못하거나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영국 정부는 EU에 브렉시트를 3개월 연기하도록 요청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입니다. 영국 하원은 이런 내용의 노딜 브렉시트 방지 법안을 표결에 붙여서 찬성 327표, 반대 299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일단 다음 달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이 된 겁니다.
같은 날 조기 총선에 대한 표결도 있었다고요.
예, 지난 7월 취임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10월 31일 마감 시한이 되면 무조건 유럽연합을 탈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원의 노딜 브렉시트 저지 움직임에 강하게 반대해왔고요. 의회가 이를 통과시키면 10월 15일 조기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하원이 노딜 브렉시트 방지법을 통과시키자 곧바로 조기 총선 동의안을 상정했습니다.
투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영국 하원 의원들은 존슨 총리가 발의한 조기 총선 동의안을 찬성 298표 대 반대 56표로 부결시켰습니다. 이 조기 총선은 이 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데요. 집권당인 보수당 의원 상당수도 존슨 총리의 조기 총선 계획을 지지하지 않은 겁니다.
전날 표결에서도 존슨 총리가 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영국 하원에선 3일 내각이 가지고 있는 의사 일정 권한을 의회에 넘겨주는 긴급 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역시나 노딜 브렉시트 상황을 막기 위해 상정된 법안이었는데요. 야당은 물론 보수당의 중진 의원 21명이 존슨 총리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주요 매체들은 존슨 총리가 불과 24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3번 연속 하원에 에서 패배하는 굴욕을 겪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원에서는 노딜 브렉시트 방지 법안이 통과됐는데요. 앞으로 또 다른 절차가 기다리고 있겠죠.
예, 하원이 통과한 노딜 브렉시트 방지 법안은 상원에서 논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영국 상원은 6일 오후까지 이를 논의한 후 하원으로 송부하는 의사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상원에서 법안 통과를 고의로 늦출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상원은 상정된 법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수정하거나 승인할 수만 있는데요. 그래서 상원은 고의로 법안 검토를 늦춰서 입법을 막기도 합니다. 현재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보수당 상원 의원들이 100개가 넘는 법안을 제출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를 검토하다 보면 존슨 총리가 앞서 발표한 의회 정지 일정을 넘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원은 이날 밤 격론 끝에 6일까지 법안을 검토한 후 하원에 송부하기로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존슨 총리는 이런 의회의 움직임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존슨 총리는 아직 조기 총선 계획을 버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리실 대변인은 존슨 총리가 영국 국민에게 직접 조기 총선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제1야당인 노동당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조기 총선을 치르더라도 보수당이 과반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야당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노동당과 자유민주당 등 야권도 조기 총선을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 노딜 브렉시트 상황을 막고 난 후 총선을 치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3일 표결에서 보수당 의원이 탈당하면서 현재 보수당은 과반 의석을 상실했는데요. 여기에 존슨 총리가 반란표를 던진 21명의 보수당 의원들에 대해 공천권을 박탈하겠다고 한 상황이라서 승산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영국 하원이 일단 브렉시트 3개월 연기를 결정했는데요. 협상 당사자인 유럽연합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브렉시트 시한을 연장하려면 영국을 제외한 27개 EU 회원국 정상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합니다. 이 회원국들이 추가 연기를 모두 승인할지는 아직 불확실한데요. 하지만 영국이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마감 시한만 연장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러시아 대통령이 신형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요?
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일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에서 금지됐던 새로운 미사일을 러시아가 생산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먼저 배치하지 않는 한 실제 배치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 겁니까?
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지난 4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시작된 제5차 동방경제포럼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극동지역개발과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동방경제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두 나라 간의 미사일 조약이 파기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서 지난 2월 미국과 러시아 간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 이행을 중단한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 2일 INF에서 공식 탈퇴했습니다. INF 조약은 냉전이 한창이던 지난 1987년 미국과 구소련이 체결한 양국 간 군축 조약인데요. 양국이 사거리 500km에서 5500km에 달하는 지상 발사 순항 미사일이나 탄도 미사일을 시험, 보유하거나 배치하는 걸 일절 금지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또 해당 범주에 들어가는 미사일을 새로 개발하거나 생산, 배치하지 않는 것에도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왜 INF에서 탈퇴했던 겁니까?
이 러시아가 INF를 여러 차례 위반했다는 것이 탈퇴 결정 이유였습니다. 러시아는 하지만 INF를 위반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INF 폐기는 군비 경쟁을 부추길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역시 INF 조약 종료를 확인했습니다.
INF 파기 이후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예, 미국은 INF 탈퇴 후 약 보름 만에 지상형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된 시험 발사에서 순항미사일이 500km 이상을 비행한 뒤 목표물에 명중했다고 발표하고 이번 시험에서 수집한 자료는 향후 중거리 미사일 능력 개발에 활용하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미사일을 더 배치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앞서 INF 탈퇴를 결정하면서 신형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아시아 등 동맹국 내에 배치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같은 계획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푸틴 대통령이 5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 등에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일본이나 한국에 미사일을 배치하면서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한 구실로 삼을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러시아로선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들 지역의 미사일이 러시아 영토의 상당 부분을 사정거리에 두게 된다는 겁니다.
러시아의 이런 주장에 대한 일본이나 한국은 어떤 입장인가요?
예,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5일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배치와 관련해 제안을 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현재 자국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미국의 지휘 아래 있지 않다며 미국으로부터 도입할 계획인 새로운 미사일 역시 일본이 통제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상황은 한국이나 폴란드에 배치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와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국토안보부에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사위는 소환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 경비를 맡은 관리들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이를 사면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시의회가 전미총기협회 NRA를 국내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NRA는 샌프란시스코 시는 본인들 문제나 해결하라며 반발했습니다. 남북 국경을 넘다가 잡힌 뒤에 부모와 헤어진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4일 또 소환장을 발부했는데 이번에는 연방 국토안보부가 대상이군요.
네, 법사위가 소환장을 냈는데요. 이 소환장은 케빈 맥컬리는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에게 지난 3월 21일과 4월 5일 사이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국토안보부 고위 관리들의 만남과 관련된 이 자료 일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출 시한은 미국 동부 시각으로 오는 9월 17일 오전 10시까지입니다.
법사위가 소환장을 발부한 이유가 뭡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국토안보부 관리들하고 국경장벽 건설 문제를 논의하면서 장벽을 빨리 세우려고 관리들이 법을 어겨도 이를 사면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최근 나왔는데요. 이를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국경에 장벽을 세우면서 관리들이 어떤 위법 행위를 한단 말인가요?
네, 가령 남부 국경 일부를 재량으로 폐쇄하거나 장벽 건설에 필요한 땅을 민간 지주로부터 공격적으로 수용하는 경우, 그리고 장벽 건설에 따른 환경 영향 평가를 생략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돼도 대통령 권한으로 사면해 주겠다는 말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그런 말을 했습니까?
네, 백악관이 해당 보도를 부인하진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그 말은 그저 농담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하원 법사위가 소환장까지 낸 걸 보면 이게 농담이라고 해명할 일이 아니라는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제럴드 네들러 법사위원장이 4일 성명을 냈는데요. 네들러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 언급이 공무원 위법 행위를 부추기는 것으로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가를 보여준다며 비판했습니다.
하원 법사위가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환장을 자주 발부했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는 지난 대선 당시 트럼프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휘했던 코리 루언다우스키 씨와 전직 백악관 관리 두 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소환장은 이번 달에 열리는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하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법사위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혐의와 관련된 증언을 들으려고 이 세 사람을 소환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법방해 혐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법당국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이죠.
이번 주 들어서 국경장벽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국방부가 국경장벽 건설에 전용할 예산 항목을 4일 공개했군요.
네,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이 장벽 건설에 돌릴 예산 36억 달러를 승인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 자세한 명세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전용하는 예산은 다 건설 예산이죠.
네, 이 국내외에서 진행하던 127개 건설 사업 예산으로 해외와 국내 사업이 각각 18억 달러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예산을 전용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눈에 띄는 항목을 짚어보면요. 이 미국 켄터키주나 독일, 일본에 세울 군인 자녀를 위한 학교 예산이 있고요. 또 메릴랜드주 앤드루 공군기지에 세울 아이돌 봄시설 예산이 있습니다.
앤드루 공군기지는 대통령 전용기가 있는 곳 아닙니까?
맞습니다. 또 뉴욕주에 있는 육군사관학교에 9,500만 달러를 들여서 엔지니어링 센터를 짓기로 했었는데 이 예산도 전용됐습니다. 이게 전용된 예산 가운데 가장 예산이 많은 그런 사업이었죠.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가 뉴욕주죠.
네, 그렇습니다. 슈머 대표는 이번 예산 전용에 대해서 군 가족을 모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로, 장비창고, 수리소, 오염물질 저장소 건설 사업 등도 있는데요. 또 주한미군시설 사업 2개의 예산도 전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끕니다. 지휘통제시설 1곳, 그리고 군산 공군기지의 무인기 주기장 건설 예산입니다.
국경 건설에 전용할 예산이 모두 얼마나 됩니까?
네, 총 67억 달러 규모입니다. 이 국방부 건설 예산 36억 달러, 국방부 대마약 예산 25억 달러, 그리고 연방 재무부가 보유한 압수 자산 6억 달러입니다.
예산 전용을 막아달라는 소송이 나왔던 걸로 아는데요.
네, 국방부 대마약 예산 25억 달러 전용에 대한 소송이 있었는데 연방 대법원이 지난 7월에 이 항목 예산 전용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워싱턴 DC에서 낸 소송은 1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승리를 거뒀죠. 이런 가운데 민권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 ACLU 등은 이 국방부 건설 예산 36억 달러 전용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듣고 계십니다. 지난 주말에 텍사스주 오데사시에서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난 뒤에 총기 규제 문제가 다시 현안이 됐는데요. 총기 문제와 관련해서 샌프란시스코시가 눈길을 끄는 결의안을 냈군요.
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 의회는 4일 전미총기협회 NRA를 이 국내 테러 조직으로 선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샌프란시스코시 의회가 이런 결의안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네, 미국 안에서 총기 난사 등 문제가 심각한데 NRA가 이런 현상을 부추겼다는 겁니다.
NRA는 대표적인 총기 권리 옹호 조직이죠?
그렇습니다. 이 결의안은 NRA가 막대한 돈과 영향력을 총기 권리 옹호에 쓴다면서 그들은 총기 권리 지지 정책을 확산하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또 테러하는 사람들 손에 총을 쥐어주기 위해서 존재한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미국 총기 문화에 NRA가 책임이 가장 크다는 말이네요.
맞습니다. 이 결의안은 NRA는 미국 안에서 그 어떤 조직보다 총기 폭력에 불을 붙였다고 지적했습니다.
NRA를 테러 조직으로 선포하면 법적으로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네, 뭐 사실 상징적인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샌프란시스코시 결의안에 대해서 NRA는 어떻게 논평했나요?
네, 법을 지키는 기관 그리고 NRA가 대변하는 회원들과 자유를 겨냥한 공격이라며 비난했습니다. 또 결의안이 샌프란시스코시가 직면한 문제로부터 눈길을 돌리려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시가 직면한 문제라면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네, NRA는 샌프란시스코시의 노숙자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는 캘리포니아주 남부 이 로스앤젤레스시처럼 노숙자가 크게 늘어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 NRA가 미국에서 가장 큰 소매업체인 월마트를 비난했죠.
네, 이 월마트가 최근에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매장 안에서 일부 총알과 권총 판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총기 규제 강화 요구에 부응하려는 조처였는데요. NRA가 이를 비난했습니다. NRA는 월마트 조처가 부끄러운 일이고 또 월마트가 총기 권리 반대자들에게 굴복했다며 비난했습니다.
최근에 총기 난사 사건으로 희생자가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 집계로는 8월에만 총기 난사로 5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근 사례로 이 텍사스주 엘파소에서 22명,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9명, 그리고 또 텍사스주 오데사에서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부모와 함께 남부 국경을 넘다가 잡혀서 부모와 헤어진 아이들 문제가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이 아이들의 정신 상태를 조사한 보고서가 나왔군요.
네, 연방 보건후생부 감찰실이 4일 공개한 보고서입니다. 이 감찰실이 조사해보니까요. 국경을 넘다가 잡힌 후에 이 부모와 떨어진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부모와 분리된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을 보였습니까?
네, 이 두려움이나 버림받았다는 생각,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분리된 상황이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매우 안 좋다는 말이네요.
맞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와 왜 헤어졌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일부는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상담한 요원들은 일부 아이는 너무 슬퍼하고 혼란스러워하면서 서글프게 울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아이들을 부모와 분리한 건 트럼프 행정부가 적용한 이른바 무관용 원칙 때문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남부 국경을 불법으로 넘다 잡힌 사람은 무조건 형사처벌하겠다는 것이 무관용 원칙인데요. 그런데 가족이 잡힌 경우엔 아이들은 처벌하지 못하니까 아이들을 부모와 분리해서 수용했습니다. 이 분리된 아이들은 연방보건후생부 난민재정착국이 운영하는 시설에 수용됐었죠.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에는 이 조처를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국내외에서 이 조처가 비인간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요. 또 소송도 제기됐는데 연방법원이 아이들을 부모에게 보내라고 판결을 내려서 결국 이 조처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아이들은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풀어주게 돼 있죠.
맞습니다. 이른바 이 플로레스 합의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던 기간에는 수용 기간이 훨씬 길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도 아이들에게 정신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감찰실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아이들의 수용 기간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네, 이 몇 가지 조처 때문에 그랬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로 이 수용소에서 나올 아이들을 인도받을 사람의 신원 조회를 연방수사국 이 FBI에 맡기는 바람에 이 수용 기간이 길어졌다고 합니다.
원래 아이들은 아무한테나 인계하지는 않죠.
네, 이 미국 안에 있는 부모나 친척 아니면 법적 보호자에게 인계하는데 이들이 범죄 경력이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조사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연방정부 보고서에 보통 말미에 권고사항이 나오는데 감찰실이 어떤 것들을 권고했습니까?
네, 보고서는 6가지를 권고했습니다. 이 중요한 건 상담 요원들이 얼마나 많은 아이를 맡을 수 있는지 조사하고 아이들이 수용소에 있는 기간을 최대한 줄이라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정신상담을 해줄 수 있는 인원을 확충하라고 보고서가 권고했는데요. 이 보고서는 수용소에 아이들이 갑자기 늘어서 상담 요원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네가 말하면 꼭 노래처럼 들려. 모든 벽이 다 허물어지는 것 같아. 이렇게 아름다움을 느껴본 적은 없었어. 너와 함께니까 노래하는 With You 들어보시죠. 제시카 심슨의 노래입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김현숙입니다. 오늘은 미국 농장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 개선과 노조 결성을 위해 일생을 바친 세자르 차베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베스는 1927년 3월 31일 미국 남서부 애리조나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멕시코계 미국인 가정이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에는 대공황으로 미국 경제가 최악의 상태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차베스 가족은 식품점, 자동차 수리소 등을 운영하면서 살았지만 1930년대의 공황은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렸죠.
땅과 재산을 잃어버린 차베스의 아버지 리브라도 차베스는 식구들을 이끌고 이곳저곳 농장을 떠돌며 일을 품파리로 살아야 했습니다. 어떤 때는 잘 데가 없어서 온 식구가 밖에서 밤을 새기려 했습니다.
대공황이 휩쓸던 시기 미국에는 이 농장 저 농장을 떠돌며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약 20만 명에서 35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중남미에서 건너온 히스패닉계로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 남서부 지역에 몰려 있었습니다.
이들은 보통 하루 12시간이 넘게 일을 해야 했고 당시 임금은 시간당 겨우 14센트에서 35센트 수준이었습니다. 겨우 목숨을 부지할 정도의 임금이었죠. 차베스 가족은 일거리를 찾아 1938년 캘리포니아로 이주했습니다.
차베스는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교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그는 학교를 즐겁게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서는 스페인어만 사용해 영어에 우선 익숙치 않았고요. 교사들은 대부분 영국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어로만 가르쳤습니다. 학교에서는 스페인어 사용이 금지되고 있었습니다.
인종차별도 많았고 이곳저곳에는 백인이 아닌 사람은 출입을 금하는 곳도 많았습니다. 학교가 떠돌이 농장 노동자들에게는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한다고 느낀 차베스는 중학교 2학년 과정까지 마치고는 더 이상 학교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농장 일꾼으로 살아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자 1944년 차베스는 미 해군에 입대해서 2년 동안 복무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차베스는 캘리포니아로 돌아와 다시 농장 일꾼으로 일했습니다. 차베스는 헬런 파벨라와 결혼해 8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차베스는 1950년대부터 농장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는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1952년에 도널드 맥도네 신부를 만나 노동자들의 삶이나 파업의 권리 등에 관한 것들을 배우게 됐습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차베스는 교회의 사회적 활동, 노동운동의 역사와 주요 과제들도 공부했습니다. 차베스가 성 프란시스 성인이나 간디의 비폭력 투쟁 등에 관한 책을 읽은 것도 이 무렵이었습니다.
1960년대가 되자 미국의 농장 노동자들은 46만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직장에 대한 보장이 없고 저임금에다 위험에 노출된 작업 환경, 안전한 식수나 목욕물도 없는 열악한 조건에서 살았습니다.
차베스는 농장 노동자들이 정당한 보수와 근로조건을 고용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기구를 조직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과 함께 전국 농장 노동자 협회 NFWA라는 기구를 조직했습니다.
차베스가 그런 운동을 시작하자 미국 남서부와 그 외 여러 지역의 농장 노동자들이 호응해 왔습니다. 차베스는 NFWA를 연합농장노동자노조 UFW로 개편하고 전국적인 기구로 발전시켰습니다.
차베스는 그런 운동을 전개하는 이유가 농장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나 그것이 개선될 희망이 아무데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ut no hope that that will change. No hope that it'll change. This is a constant.
이후부터 UFW는 가난하고 대접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돼주었습니다. 차베스는 여러 해 동안 UFW의 위원장으로 일했습니다.
차베스는 여러 농장 일꾼들이 각기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농장주들이 노조 결성을 찬성할 리 없었습니다. UFW는 농업노동자기구위원회라는 조직과 합세해서 1965년에 처음으로 노조 결성을 막는 캘리포니아 포도 농장에 항의하는 불매운동을 벌였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포도가 생산되는 곳으로 전국의 90% 이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불매운동은 전국적으로 1,700만 명이라는 대규모 소비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자 여러 농장들이 고집스럽던 농장연맹체로부터 탈퇴해 노조 설립을 위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UFW는 최저임금, 사회보장연금, 주택, 의료, 교육 등을 위한 투쟁도 벌였습니다. 이런 운동은 비슷한 시기 흑인 민권운동의 흐름과도 맥을 같이 했습니다.
차베스는 지칠 줄 모르는 지도력과 비폭력적 방법을 동원해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아냈지만 거대 농장주들이나 정부 당국을 움직이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베스는 1966년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 농장 노동자들에게도 노조 결성권과 단체 교섭권을 허용하라고 요구하는 장거리 행진을 벌였습니다. 행진 거리는 캘리포니아의 딜레이노에서 세크라멘토까지 약 550km에 달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행진이 있었지만 이 행진은 만여 명이 참가하는 가장 규모가 크고 거리도 긴 행진이었습니다.
그래도 결과가 시원찮자 차베스는 농장 노동자 문제에 대한 전국의 인식을 일깨우기 위해 그리고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며 1968년 25일간의 단식 투쟁을 벌였습니다.
차베스의 단식은 반복됐습니다. 1972년에는 아리조나주가 수학계 노동자들의 불매운동과 파업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자 이에 항의하는 단식을 또 했습니다.
단식은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고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끝까지 비폭력적인 방법을 써야 한다는 차베스의 결의를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1971년 UFW는 미국 노동총연맹 AFL-CIO의 정식 조직이 됐습니다. 또 하나 전국의 관심을 끈 것은 샐러드 볼, 즉 야채 그릇 거부운동이었습니다. 야채 농장주들에게 노조 가입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투쟁이었습니다.
UFW는 노조가 없는 농장에서 생산되는 상추나 토마토, 당근 등 각종 야채를 보이콧하고 이와 함께 시위, 파업 등을 벌여 나갔습니다. 이때 파업은 미국 역사상 농장 노동자들이 벌인 가장 대규모의 파업이었습니다.
차베스의 그러한 노력은 로버트 케네디와 같은 유명 정치인이나 제시 잭슨 목사 등과 같은 종교, 사회 지도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드디어 1975년 캘리포니아주는 농장 노동자 관계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도 단체 교섭권을 보장해주는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농장 노동자 관계법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처음 입법화됐지만 미국 내 다른 지역 농장 노조와의 결성과 단체 교섭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차베스의 투쟁은 계속됐습니다. 1980년대 차베스는 과수원에서 살충제 사용을 금하도록 하는 투쟁도 벌였습니다. 살충제가 노동자들에게 끼치는 문제의 심각성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차베스는 세 번째이자 가장 긴 단식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차베스는 물만 마시며 36일 동안 단식을 계속했습니다.
1993년 4월 23일 차베스는 잠을 자던 중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잦은 단식이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딜레이노에서 열린 그의 장례식에는 수십만 명이 모여 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1994년 빌 클린턴 대통령은 차베스에게 대통령 자유의 메달을 부인을 통해 증정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2000년 차베스의 생일인 3월 31일을 공휴일로 제정했습니다. 그 뒤 텍사스와 애리조나, 콜로라도 주도 이날을 기념하는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2014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차베스의 생일인 3월 31일을 연방 기념일로 선포했습니다. 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 노동운동 지도자이며 특히 농장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과 처우 개선을 위해 일생을 바친 세자르 차베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 영어부터 뉴스 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Welcome back to Expression Express, you guys. My name is Evelyn. 저희 VOA 뉴스를 통해 뉴스에 자주 쓰이는 표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무언가에 크게 감탄했을 때 쓰는 표현 한번 배워볼 텐데요. 아름다운 광경이나 풍경을 보고 너무 감동해서 멋지다. That is so cool. 또는 너무 환상적이다. That is amazing. 아름다워. Beautiful. 이런 표현 자주 쓰시죠?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경외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감동했을 때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도 VOA 기사 한번 읽어보면서 표현 배워보겠습니다.
Satellites orbiting the Earth can see some awe-inspiring sights.
Satellites orbiting the Earth can see some awe-inspiring sights. Awe-inspiring. Awe 하면 경외심이란 뜻이죠. 그래서 awe-inspiring 하면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경이로운이란 뜻이 됩니다. Something very impressive, formidable, that causes awe. 비슷한 표현으로는 너무 놀랍거나 아름다워 숨이 막히는 이란 뜻의 breathtaking 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예문 다시 보겠습니다. Satellites orbiting the Earth, 지구를 공전하는 위성은 can see,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Some awe-inspiring sights, 경이로운 전경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들어볼게요.
Satellites orbiting the Earth can see some awe-inspiring sights.
Examples, an awe-inspiring cathedral, 경외심을 갖게 하는 성당. An awe-inspiring cathedral. Her brave decision is awe-inspiring. 그녀의 용기 있는 결정은 경외심이 들게 해. Awe-inspiring, 같은 표현으로는 in awe of가 있는데요. Be in awe of something or someone, 혹은 stand in awe of something이라고 쓰입니다. I'm in awe of her brave decision. Her brave decision is awe-inspiring. Awe-inspiring, 경외심을 갖게 하는, 경이로운. 오늘 배운 표현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요? That is it for today's lesson, and thank you guys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as always, a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배드 잉글리시의 The Price of Love, 사랑의 값어치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도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is house is not a home without you. It takes two hearts.
Voice of America.